자, 지난 시간에는 오늘은 좀한 5분, 10분 일찍 끝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5장 말미에 바빌론이 함락한 후에 바빌론 왕이 된 62세가량의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냐 이 문제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역사가 이 크세노폰이 기술한 사이로페이디아 여기에 등장하는 키악사레스 2세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이 크세노폰, 이 헤로도토스뿐만 아니라 크세노폰 역시 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시대의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야 이제 고레스 이런 사람들 보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아주 고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전 시대 한 100년, 200년 전, 뭐 많아야 150년 전 바로 그 근접한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자세한 기술을 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 고레스에 대한 역사 기록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가 어떤 인물인지는 대부분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좀 복습할 겸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고레스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아주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합하고 강력한 정복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기 외의 조부 평민인데 외조부가 이제 아스티아게스 왕이라는 것이 조금 매칭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고레스는 메대를 정복하고 이 메대인들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레스가 승리한 뒤에 메대는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스티아게스가 끌려가면서 이 고레스를 도운 메대의 귀족들과 장군들에게 너희들은 우리 같은 민족을 노예로 만드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점령지에서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기술된 고레스의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한 거예요. 마치 뭐 옛날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그 영웅 주인공이 맨 처음에 이제 가장 약한 왕 하나 무찌르고 그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그 제일 힘센 그 끝판왕을 이기고 자기가 이제 그 가장 힘센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서술은 고레스가 남긴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쓰여진 기록과도 상당히 유사하고 우리가 고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 정복자의 영광을 강조하는 아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인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세노폰에 저서 사이로페이디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기에 묘사된 고레스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고레스는 단순한 정복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최종 끝판왕이 되는 그런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권력을 확장해가는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힘이 약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양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그 리디아 같은 다른 강력한 왕국을 상대할 때는 그냥 가서 이제 이그 역사,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냥 리디아를 정복해서 승리했다. 끝이에요. 근데 요그 크세노폰의 사이로페이디아에서는 처음에 이제 쳐들어갔는데 반격이 워낙 심해서 도망치는 척 하다가 군대를 남겨놓고 반격을 해서 승리했다. 뭐 이런 자세한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메대를 정복한 후에도 메대 왕족인 키악사레스 2세를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실권을 점차 확보해가는 그리고 실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레스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전 539년,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이 되는 그 바빌론 정복도 이러한 과정에 사실 고레스 입장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바빌론을 정복한 직후에 고레스는 키악사레스 2세에게 바빌론 왕위를 양위하고요. 고레스는 이제 왕 전체, 메데 페르시아 바빌론 전체 제국에서 실권은 갖고 있었지만, 왜냐면 실제 힘은 고레스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왕위는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키악사레스 2세에게 양위를 한 뒤에 이제 잠시 머물러 있었고요. 키악사레스는 자기가 죽은 뒤에 온 제국을 고레스에게 물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이로페이디아, 크세노폰이 작성한 기술한 사이로페이디아에 이제 쓰여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학계에서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헤로도토스의 이 역사, 이 책에 따르면 키악사레스 2세의 존재는 여기 이 역사 여기에는 키악사레스 2세의 존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지지하지 않는다고 부정한다라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아예 키악사레스 2세는 허구야 이렇게 딱 명시를 했으면 이제 요거고, 전혀 키악사레스 2세가 존재할 틈을 이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스티아게스는 아들이 없었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레스와 동시대에 기록한 2차 사료, 그러니까 이제 요 헤로도토스의 역사 요거는 고레스와 동시대는 아니에요. 고레스로부터 약 100여 년 정도 뒤에 있는 2차 사료고요. 헤로도토스는 아마 고레스의 실린더, 나보니도스 연대기, 그다음 바빌론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계약서들, 계약 문서들이 쇠기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런 1차 사료들, 우리가 1차 사료라고 하면 그 일이 발생한 그 시대에 작성된 사료들을 말하거든요. 요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레스가 남긴 이 고레스의 실린더는, 고레스의 실린더는 크기가 크진 않아요. 한 20cm 정도니까 폭이 요만하고 통이 한 요만한, 요거 옆으로 눕혀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해놓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글자가, 쇠기 문자가 가득 쓰여진 그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걸 해독을 해보니까 고레스가 자기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글이었어요. 그리고 나보니두스 연대기라고, 나보니두스는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아버지였는데, 나보니두스가 쓴 글인데, 왕국이 이제 점령당한 이후에 쓴 글입니다. 주전 550년 메대 정복 이후에, 550년 이후에, 주전 530년 정도에 이제 나보니두스가 이제 살아남았겠죠.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지만, 나보니두스가 작성한 이제 연대기인데요. 아마도 이 고레스 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것들이 상당히 수정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이 고레스의 실린더와 나보니두스의 연대기에는 550년 이제 고레스가 메데를 정복한 이후에 고레스 외에는 어떤 왕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만이 유일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키악사레스 2세의 존재를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바로 바빌론 쇠기 문자의 어떤 계약 문서들입니다. 고레스의 실린더나 나보니두스 연대기는 이건 아무래도 그 페르시아 왕들, 특히 고레스 본인 또는 고레스의 후대에 다리우스 왕, 다리우스 1세가 자기의 그걸 이렇게 칭송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편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바빌론의 쇠기 문자가 한 300여 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건 뭐냐면, 바빌론에서 다른 나라들 또는 이제 지방 그 통치자들에게 뭐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라고 이렇게 문서 보내고 또 계약하고 이런 그 조그만한 손바닥 한 반만한 쇠기 판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걸 누가 보냈는지를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키악사레스에 대한 이름이 나와, 다리우스라는 이름이 나와 있다면, 보내는 사람이 이제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바빌론 쇠기 문서들에는 대부분 고레스 왕의 이름이 직접 실려져 있거나, 또는 왕은 아니지만 지방 장관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걸로 보여져서, 여기에서도 사실 키악사레스나 다리우스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고레스 통치하에서 작성된 기록이므로, 고레스가 자기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키악사레스 2세의 존재를 배제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사이로페이디아는 역사라고 하는 책보다 60여 년 뒤에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크세노포는 이제 헤로도토스와 달리 바빌론에 직접 가서 바빌론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을 참고하여 집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약사레스 2세의 존재에 대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진실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약사레스 2세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문서 중에 하나가 하란 비문이라는 게 있어요. 하란은 지명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란 맞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비문. 비문은 돌판에 이렇게 커다란 광개토 대왕 비 그런 것처럼 큰 돌판에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글인데 요거는 바빌론이 멸망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바빌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페르시아의 영향이 없었겠죠? 예. 나부니두스 연대기는 나부니두스가 기록을 했지만 바빌론 멸망 직후에 이제 고레스치아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란 비문은 바빌론이 멸망하기 한 1, 2년 전쯤, 주전 542년 또는 540년경에 바빌론에서 제작이 되어서 하란으로 보내져서 세워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페르시아 그쪽 메대 지역의 왕들을 부를 때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메대 왕 또는 메대 제국, 메대 나라 이름이 이렇게 그렇게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항상 자기 자신을 안샨의 왕, 안샨이 페르시아의 수도, 그 당시까지 수도였어요. 나중에 페르세폴리스로 가기 전에 안샨의 왕 또는 페르시아의 왕, 이걸 항상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안샨의 왕, 페르시아의 왕, 메대의 왕, 그다음에 온 세상의 왕 이런 이름들을 계속 썼는데 바빌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이 하란 비문을 보면은 여기에는 그냥 메대 왕, 메대 제국, 메대 왕국 이런 식의 표현들만 쓰여져 있고 페르시아란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빌론 함락 전까지 메대 왕이 고레스가 아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바빌론에서 작성된 문서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레스 통치 하에서 작성된 문서와 고레스가 통치하기 전에 작성된 문체 그 문서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멸망 직전에 페르시아가 아닌 메대 왕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기록이 바로 아이스크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페르시아인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그 뭐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런 거, 햄릿 이런 것처럼 요건 비극이에요. 아이스크릴로스도 그리스인의 작가인데 비극이라는 거는 이제 그 주인공이 죽거나 이제 좀 뭐랄까? 비극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여기 페르시아인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이제 기록이 있어요. 이 페르시아인들은 오히려 역사보다도 한 40년 정도 더 일찍 기록되어서 2차 사료들 중에는 가장 일찍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요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고레스의 실린더, 나보니도스 연대기, 바빌론 쇠기 문서, 하란 비문 여기가 요 네 개는 1차 문서예요. 1차. 고레스 당대에 쓰여졌으니까. 근데 고레스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2차 문서들 중에서는 요 페르시아인들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주전 470년이니까 고레스 통치로부터 한 뭐 60년, 70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요 비극에는 여러 이제 그 중에 한 문단 안에 메대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에 페르시아가 원래 그 독립국이었어요. 근데 메대가 와서 처음에 정복을 한 거였어요. 그 이후에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두 명의 메대 왕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보면 페르시아인들 입장에서 쓴 건데, 아, 메대가 우리를 정복하기 전에 메대가 우리를 정복하고 그 뒤에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두 명의 메대 왕이 존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를 정복한 메대 왕은 다름 아닌 고레스의 외조부, 그리고 고레스가 폐위시켰던 아스티아게스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와 또 한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이 페르시아인들에는 쓰여져 있는 거죠. 이 역사에는 아스티아게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고레스에게 이제 나라를 다시 뺏긴 고고로 기록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인들은 아스티아게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왕이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메대 전역을 다시 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스티아게스와 고레스 사이에 또 하나의 메대 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키악사레스 2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얘기들 백날 해도 키악사레스 2세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는 결국 다니엘서 말씀이겠죠. 크세노폰의 사이로페디아에 등장하는 키악사레스 2세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메대 사람 다리오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사이로페디아는 주전 370년경,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우리가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믿는다면 주전 530년 정도로 약 두 개의 시차는 160년 정도가 있습니다. 두 인물, 그러니까 키악사레스 2세와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두 사람은 바빌론이 멸망한 직후에 메대와 페르시아와 바빌론 제국 전역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부터 볼까요? 사이로페이디아에서 보면 키악사레스가 어떤 인물이냐, 고레스와 동시대 인물이고 외숙부였어요. 그 다음에 메대의 왕이었고, 그리고 또 바빌론을 정복한 이후에 바빌론의 왕도 되었습니다. 바빌론 정복 직후에 페르시아 전체에 대한,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는 메대, 페르시아, 바빌론 전체 통합제고 전체의 지배 권한을 한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었다면, 그리고 이 키악사레스가 혹시라도 바빌론만 아니면 어떤 메대만의 왕이었다라면 요런 기록들이 없었겠죠. 그 다음에 바빌론 정복 후에 2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키악사레스 2세가 자기가 죽은 뒤에 고레스에게 모든 제국을 양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악사레스 2세의 성격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보면 아주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비합리적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 이 사람은 고레스와 당연히 동시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대 출신이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다니엘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인가에 보면은 메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메대 왕의 아들, 즉 왕족, 왕자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바빌론 정복 직후에 전체 페르시아에 대한 지배 권한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신하들이 이제 그 다리오를 뭐라 그러죠? 독촉을 해가지고 조서를 쓰게 하는데, 그 권한이 모든 메대와 페르시아와 바빌론 거기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는 전체 페르시아에 대한 지배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 정복 직후에 오래지 않아 싹 사라집니다. 성경에 연대가 기록된 거는 다리오 1년, 통치 1년인데 그게 주전 539년이거든요. 바빌론이 멸망을 한 그 해니까.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 돌려보내준 해는 주전 535년입니다. 조금 더 일찍 땡겨서 537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해는 예레미야 70년에 의해서 이 다니엘이 끌려온 주전 605년으로부터 딱 70년 뒤니까 그것도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 메대 사람 다리오는 여기 성경에서는 짧으면 3년, 그 다음에 길면 5년 정도의 기간 이후에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는 부분이죠. 여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짧으면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그 차이는 아마 우리 나이로 치면은 만으로 계산하냐 아니면 그냥 한국 나이로 계산하는 그 정도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로페이디아에서 2년은 꽉 찬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24절, 6장 이야기해 보면 갑자기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끌어안게 되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과도한 분노, 아무리 그래도 자기 신하들을 다니엘 대신에 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세노폰이 이제 페르시아 내전에 휘말려가지고 바빌론 인근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세노폰이 사이로페이디아는 그 전쟁에 이제 내전에 참여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작성한 책이고요. 다니엘서는 이제 그 전에 작성된 건데 이게 이렇게 비슷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키악사리스 2세가 이 다리오 왕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크세노폰이 페르시아 내전에 휘말려서 바빌론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옛날 전쟁에 맨날 전쟁만 하던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만나고 뭐 밥 얻어 먹고 그러다가 우연히 다니엘서를 읽고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귀국한 뒤에 야 이거 내가 글로 써야겠다 해가지고 사이로페이디아를 썼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크세노폰은 스스로 다니엘서를 본 적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크세노폰이 이 책에 자기가 뭘 참고해서 썼는지 레퍼런스를 달아놨어요. 거기에 다니엘서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사이로페이디아에서는 다니엘 또는 그와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미스테리이기는 해요. 우리가 여기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냐? 요걸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고 역사적인 인물을 찾고 있는 건데 사실 다니엘이 누구냐? 요거는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인물은 세상 기록에 있는 어떤 데에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 크세노폰이 사이로페이디아를 쓸 때 다니엘서를 참고했다면 바빌론 제국과 이 페르시아 제국을 관통하는 거기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의 인물을 아마 기록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이로페이디아에는 고레스 왕만 기록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사이로페이디아에는 수많은 장군들, 통치자들이 다 등장하는데 이제 다니엘은 거기는 없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크세노폰과 다니엘은 독립적으로 작성을 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기록에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 두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이 사이로페이디아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어요. 요거는 이 사람 그리스인이니까 이 사이로페이디아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는데 다니엘서의 메대 사람 다리오가 등장하는 챕터들에는 아람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일부분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아람어가 가장 많이 사용 기록이 된 데가 바로 다니엘서 2장 중간 정도부터요. 바로 요 6장인가 7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에 대한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이러한 언어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상당히 일치한다. 그래서 두 문헌은 서로 독립적인 자료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군지 지금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역사적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의 실존 여부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린 그냥 그대로 보고 읽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에서 성경의 사실성, 그 다음에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이 사람의 존재 여부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하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런 데에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경이 진리라고 확신해? 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태클을 많이 걸어요.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허구의 인물이라는 게 만일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증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사실 대언서들 중에서 이 다니엘서가 차지한 위상은 정말 엄청납니다. 성경에 다니엘서가 없다면 우리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교차 검증이 안 돼요. 다니엘서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다니엘서 안에 있는 모든 대언의 말씀들과 가르침 역시 이게 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역사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두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빌론 함락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서 70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